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존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풍성한 삶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각기 배치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먹이를 주시고 사는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고 주장하시고 그걸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 이런 데서 어떻게 살까 하는데 살고 있어요. 뭘 먹고 살까 하는데 뭔가 먹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먹이를 주신다 그랬고 또 그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물 그 창조된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것도 하나의 원칙, 그것도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정한 법은 사람이 고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헌법이라 할지라도 헌법 개정을 하잖아요. 국회를 통해서 뭐 얼마 이상의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는 완전히 원칙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도 얼만큼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얼만큼 세대가 그리고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법이지 우리가 고칠 수 있고 우리한테 이렇게 맞도록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으로 가면 살 수 있고 그 법을 떠나면 죽고 그 법으로 가면 뭐가 세워져 가고 그 법으로 가지를 않고 어기면 파괴되고 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원칙이에요. 근데 이 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법이에요. 왜 어떤 왕들이, 폭군들이 내가 말하면 다 그게 법이다 그래. 내가 옳다 하면 옳은 거고 내가 아니다 하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사람인데도 그 폭군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법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옳다면 옳은 것이고 그러다면 그러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옳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정확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거예요. 그건 진짜 우리도 옳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아도 우리들은 기도할 때라도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 나한테는 봐주시고 저 사람한테는 또 우려물을 하나님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그냥 두세요. 어떻게 용서하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그거는 불의예요 오히려. 그러나 나한테는 그냥 지나가주세요. 덮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하는 기도 중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저 사람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라고까지 우리가 해요. 그럼 하나님이 옳으시냐? 우리가 옳으냐? 우리는 참 모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아닌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서 우리들의 잣대로 재서 이것이 옳으냐 아니냐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냥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 경외하라. 남편을 주성기듯 하라. 그러면 네 하면 되는 거지. 우리 남편은요, 하나님, 그럴 수가 없는 남편이, 하나님도 살아보세요.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섬기듯이 그냥 남편 섬기래요. 근데 남편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주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게 하듯이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수 있습니다, 하기 싫어요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할때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하도록 도와주시고 하기 싫은 마음들을 죄로 들춰주셔서 그걸 버릴 수 있도록 또다 해주십니다. 근데 내를 안 하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하세요.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몸바쳐 사랑한 것 같이, 몸을 버리신 것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스럽게 굴어야 사랑하지요. 저렇게 믿게 구는데, 나를 갖다 맨날 콕콕 찌르는데, 내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저 아내를 사랑합니까? 나를 없이 여기는데, 나를 무시하는데 하고서 막 얘기하면은, 관계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지만, 자기하고 하나님 관계도 깨져요. 하나님한테 많이 기도하는 것 같고, 많이 부르짖는 것 같아도, 그런 부르짖음은 소용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라 하는 말씀에 계속 싫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할 말이 많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내 하는 것을 지키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비춰주셔서 죄를 들춰내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그러네요. 내 모습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들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죄로 고백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의로우시사, 그것을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두 불의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온 것, 책망받는 것마다 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는 죄지요. 허물이죠. 그러나 죄를 끄집어내주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떠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들춰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병원에서 병을 수술해주면 의사한테 고맙다 그러지, 나 아프겠다고 악심을 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부부관계 얘기하신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순종하고 또 들어야 되는 그러한 그 관계가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요.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가장 은혜를 입은 것도 부모겠지만은 또 가장 상처를 깊게 받은 것도 부모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모 아니면 선생님들, 그 바로 옆에 있는 형들, 뭐 누나들, 그러한 자기보다 윗사람이 자기한테 그 소위 말하면 힘을 발휘함으로써 어떠한 언어로, 폭력으로, 그리고 그 정말 학대함으로써 그 어렸을 때 깊은 상처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생 동안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되게 하셔서 그분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돼서 너를 괜찮다고 하셔, 너가 아름답다고 하셔, 너를 사랑스럽다고 하셔, 너를 귀하다고 하셔. 그거를 우리가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요, 부모가 너 같은 거 했던 그거, 형들이고 누가 네가 싹수가 노랗다라고 뭐 했던 얘기, 선생님이 뭔가 너는 이것도 못하냐 하고 했던 그런 얘기들이 자기한테 뱉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래 그래도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와 파괴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말씀은 어떡하냐?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순종하래요.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또 그 부모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고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 없이 낳는 사람은 없지만 부모 없이 자라는 사람은 많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악한 부모가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그러나 그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식으로 그냥 아이들을 징계한대요. 그래도 천부께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좋은 것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뭘 입을까 마실까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늘 공급하시고 보장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 유익을 위한 게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살게 하는 것. 아니 나 거룩 안 해도 돼요. 나 그냥 보통이면 돼요. 평범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남보다 더 나아지고 그리고 더 높아지고 훌륭해지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한 데서 아예 포기한 사람은 아니 나 그냥 평범하면 돼요. 나 이대로 괜찮아. 나 좀 건드리지 말아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훌륭하고 높고 강하게 하려고 하시지도 않고 또 우리를 그냥 평범하게 놔두시지도 않아요. 우리를 더도들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 해요. 거룩하게 살으라 온전하게 살으라. 인간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해서도 달하지 않는 지경이고요. 그러나 나 건드리지 마세요 해도 하나님은 건드리십니다. 왜? 그대로 놔두면 그냥 우리는 썩어지고 죽어지고 그냥 멸망할 거기 때문에 그래.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냥 썩어지고 죽어지고 그냥 망하는데 손 놓고 앉아서 볼 수 있는 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라면은 가만히 못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부모라 해도 사랑한다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근본인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왜 우리에게 들어왔나? 말씀을 어김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은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무엇인 걸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마음을 감화감동하세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뜻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자꾸 고백하도록 감화감동하시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라고 화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걸 하게 하시나니 근데도 우리는 또 금방 까먹고요. 그리고 또 아 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멋진 고백을 우리가 해도요 그 다음 순간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죽기까지 따르오리라 해도 그 따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난 죄 안 짓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만 살길 원합니다. 그거 다 고백했지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으로 족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근데 그걸 할 우리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신 것은 그것을 하게 하시나니 능력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그 능력 그리고 그 하게 하심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을 조차 행하라. 믿음으로 살으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으라. 뭐 그 모든 말이 결국 뭐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요. 그리고 그것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못한다가 없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불가능이 없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오셨으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는 안 되지만은 세상 뜻대로 사는 거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만은 우리에게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만 하는 거 어느 특별한 그 영적인 리더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성령 계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누구든지 맺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은사가 아니라 생명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명의 육체의 생명의 그 법칙이 숨을 쉬고 내뱉고 먹고 마시고 또 배설하고 그리고 자고 깨면서 우리가 이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유지된다. 그거 다 알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영적인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기운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영생케 하는 말씀. 썩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싶도록 마음을 감화감동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항상 숨 마시고 들이마시는 것처럼 그분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내 기운을 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먹고 내 말을 버리는 거예요. 내 가치관, 세상에서 온 그 모든 때묻은 것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살리라. 그 말씀이 영생케 하고, 그 말씀이 너희를 세우고, 그 말씀이 너의 눈을 뜨게 하고, 그 말씀이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소송하게 한다. 연태까지 봤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했던 거 다 버리고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이제껏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다 나오냐? 말씀에서 다 나와요. 우리는 지금 요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부부간의 그 문제가 그리스도와 교회원의 그 모형이다. 지금 우리의 부부 생활은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인류가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난 것은 사실 가정 비극이에요. 부부가 사랑해서 끝까지 잘 살았다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그 안에서 얼마나 가족 속에서 비극이 많은지 몰라요. 형제끼리 싸우고. 부부가 서로 딴 아이들을 사랑하고 남편이 부인을 잔뜩 거느리게 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한 아내를 만들어줬는데 아내의 역할을 분명히 돕는 배필로 해서 줬는데 이제 저주 아래에 있어가지고 남편이 꼭 지배자가 되어버리고 여자는 거기에 속한 그냥 정말 애기 낳고 그냥 살림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주처럼 섬긴다 그랬지만 자기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이 뭐냐면 남편을 오히려 돕는 자리였어요. 근데 맨날 도움만 받으면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 남편에게 속하여 그 노예처럼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삶으로써 오히려 자기 역할을 하고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남편이 그 도움을 받아서 결국 뭐예요? 자기가 올라가요. 여자의 구세주, 여자의 구주도 주님입니다. 우리 육체로 얘기하면요, 몸의 머리 그 뭐랄까 우리의 명령계통이 하나예요. 한 몸에는 요 얼굴에도 하나예요. 발이 아래고 얼굴이 위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원래 하나였던 것을 둘로 하셨습니다. 둘이었던 것을 하나로 하신 것이 사실 아니에요. 하나였던 것을 둘로 하셔서 다시 하나로 합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키라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종하고 상전이 나옵니다. 이거는 가정이 아닌 사회적인 그러한 그 계층이에요. 이 종과 상전은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지 몰라요. 그래도 지금 우리 그냥 말씀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이 종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주의 종 하면은 지금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주의 종해요. 여기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도 주의 종이에요. 주님에게 속한 자는 주의 종입니다. 근데 그 주의 종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육체의 상전, 우리가 섬겨야 될그 권위로서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가장 얘기하는 것, 마음으로부터예요.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부터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지 말라.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누군가하고 지금 만나고 있고 거기에서 서로 사랑을 하고 있던 서로 미워하고 있던 서로 무엇을 하고 있던 간에 거기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세요.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의견이 분분함으로 인해서 좀참 많이 안 좋은 상태가 있었어요. 교회 예배를 끝나고서 서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 뒤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뭐 목사님하고 지금 옆에 그 직책 있는 사람들이 직분 맡은 사람들이 막 남자들끼리 언성을 높이는데 제가 뭐 뭐라 그러겠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일본이니까 조사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그 목사님이 물어보세요. 아마 도움을 구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냥 후딱 나갔던 말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주님 계신데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데 그냥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야. 이게 자식들끼리 싸움이고 형제들끼리 싸움이고 이게 몸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일들, 교회 안에 있는 일들,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일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한국이 어려움을 겪는 많은 것에 저는 같이 하지 못한 시간이 많습니다. 또 요새 자주 한국을 오게 되면요. 아마나 대통령 칭찬 들은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새.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분들에게 대통령 얘기를 많이 들어요. 또, 이 세상에서 그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밖에 나가면 그분은 우리나라의 리더예요. 밖에 나가면 우리는 싫든 좋든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남에게 돌을 던지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전이라 할지라도 어떤 리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티를 보기는 쉬워요. 옆에 있을수록 쉬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누군가 다한 사람 한 사람 대통령 자리에 올려놔 보세요. 얼만큼 잘하나. 그 누군가 대통령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미국 대통령들이 미국 대통령 돼서 4년 후에 그만둘 때 처음보다 뭐 4년이니까 더 나이도 들었겠지만 얼마나 그 사람들의 얼굴이 상하고 하얀 머리가 많아지고 노인이 되는지 이렇게 보면서 야, 대통령 자리라는 게참 어렵고 저렇게 두드려 맞고 저렇게 대우받고 뭐 칭찬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온갖 소리 다 들어가면서 야, 저 사람들이 참 그대로 다리 뻗고 잠자고 그대로 편안하게 밥 먹고 깨기 참 어렵겠다. 우리 누군가가 옆에서 내 말만 해도 속에서 씩씩거리기도 하고요. 저기 하는데 제가 온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의 부모에게 대한 그 말씀이 훨씬 더 뭐예요? 무거운 거예요.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자녀들 노엽게 안 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가 돼서 나이가 들어서 했을 때 내가 애보다 얼마만큼 훌륭해지나. 애에게 정말 본이 되고 애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나. 그것이 쉽지 않아요. 솔로몬이 잠언을 아무리 얘기했어도 그의 삶이 자기가 말한 것만큼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매들에게 맨날 어렸을 때 부모에 대한 그 상처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낳았을 때보다 더 나이가 들었어요. 엄마가 결혼한 게 20대고, 아빠도 20대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나이보다 더 들었어요. 아니면 그 나이만큼 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은 그 엄마보다, 그 아빠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어떻게 훌륭하게, 더 어떻게 더 많이 그 아이에게 사랑과 모든 거 해서, 아니, 그 아이가 자랐을 때, 나는 부모에게 사랑받고 정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요. 사람끼리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더더군다나 예수까지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까지 가졌는데 그렇지 못한 부모들 놓고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 상전도 사람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보다 어느 의미에서는 실수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낮추어져 있을 때, 아니면 작은 자로 살아야 될 때는요, 뭐가 겸손한 것도 같고, 작게 내가 낮아진 마음으로 사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작아짐이 아니면 속에 분노와 비굴함과 그리고 그 자기 비하된 그런 어떤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작아진 것은 결코 상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작아진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림으로 인해서 너무나 그 복되게 사는 거예요. 속에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든지 저 사람처럼 나는 될수 없어. 이런 비교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이미 하나님에게 넌전 세계보다 귀해. 내 눈에 너는 언제든지 참 보배로워. 나는 너를 사랑해.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해. 변함없이 사랑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거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그 상전에게 대한 분노도 없고, 비교의식도 없고, 비굴함도 없고, 비참함도 없고, 열등감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배치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거 감사하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것은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구에 나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지만 그것 갖고 부자를 상대로 비굴해지지도 않았고 비참해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자리에 서셨어요. 아니, 사람들에게, 죄인인 사람들에게 죄 없는 분이 죄명을 받아서 처형당하셨어요.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분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왜냐? 아버지하고 나하고가 어떤 관계인지 아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신 거예요. 자신이 왜이 땅에 왔고, 이거를 왜 겪고 있고, 지금 저 사람들이 왜뭐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안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확실히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성령이 나의 안에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우린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나의 가치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나의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낮추어져 있나? 그것도 하나님 뜻이 거기서 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지요. 또 거기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은혜가 어떤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벌 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낮아졌는데 우리는 자꾸 성령을 통해서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거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높을 대로 높아져 있어요. 얼만큼 높아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만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거기까지 높아져서 인생에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택해주셨어요. 더 올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고 발돋움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낮춰져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작아도 하나님 모신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그 상대방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왕이든 대제사장이든 율법학자든 바리새인이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냥 주의 뜻을 행하라.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들 사랑하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들 발닦아주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뭐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 그랬지요.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 그랬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할지라도 나를 미워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지금 말씀이고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 능력 받았다? 말씀대로 산다? 그거 하는 거예요. 죄인들도 이방인들도 내게 잘하고 내게 인사하고 내게 유익한 사람에겐 다 잘한대요. 가족들 친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거는 믿음을 배반한 거요.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일, 죄인보다 더 악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왜 가족과 친족을 돌봐야 되냐? 내 가족이니까가 아니에요. 내 친족이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이웃이에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신 지금 그 몫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지 내 식구니까 내가 사랑하니까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 식구 아니면 못하고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사랑할 기분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변함없기 때문에 그 명함대로 그대로 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할 때가 그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순종하라 정말 그 나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 따르는 일이나 그거는 변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아주 똑같이 생명의 법칙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법은 죄의 법을 이겼어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해서 하지 못하던 것을 하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때 우리 지금 성령님 다 가졌잖아요. 다 모셨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모두를 용서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라고 성경은 합니다. 근데 그 용서하라에 뭐가 있냐면 마음으로부터라는 말이 꼭 붙어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못하리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을 내가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용서받은 기쁨, 용서받은 감사, 용서받은 감격 그걸 못하는 거예요.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큰데 죄는 큰데 은혜는 못 누리는 거예요. 죄는 알겠는데 그 죄가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 다시 말하면은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자꾸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뒤로 숨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용서받았으면은 용서받은 게 정말 내 마음 안에 확신이 된다면은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아니할 수 없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어줍지 않게 내 의가 남아 있어서 나보고 슬퍼하고 나보고 정말 후회하고 내 머리 두드리고 내 머리 때리고 있는 한은 우리 뭐예요?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보다는 지금 나에 대한 슬픔과 나에 대한 그 어떠한 그 부끄러움이 더큰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미워하고 아직 자기 십자가 메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받는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서 영과 혼을 갈라서 내 것과 성령님의 것, 사탄의 것과 성령님의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다 분리시킵니다. 거기에는 아주 속임이 없고 너무나 뚜렷해요. 내가 신령하게 사람들한테 취급받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신령하냐? 아니에요. 내 안에 육은 육이요, 성령은 성령이에요. 누구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감춘 모든 것다 들춰낸다 그랬어요. 벌거숭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거기에선 가려지지 않고 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네. 내게 믿음 없네. 내게 사랑 없네.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참내 멋대로네. 나의 모습과 나의 실체를 이렇게 볼때 우리는 사실 내 눈을 가리고 싶고요. 몰라서지. 보고 나니까 진짜 어디로 막 두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죽고 싶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담과 하와가 괜히 나무 뒤에 숨지 않고 괜히 서로 가리지 않아요. 부끄러워서였어요. 두려워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끄집어내십니다. 왜 끄집어내세요? 그거를 우리에게서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제해주시기 위해서. 그걸 알 때, 그래서 내게 씻어졌다, 내게서 제해졌다,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내게 효력이 있어서 나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되었다.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도 안 하셔. 동에서 서가먼 것까지 멀리 버려주셨고, 등 뒤로 던져버리셨어. 그거가 정말 내게 이루어졌음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나들여다보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죽고 싶다 그러고 막 그거 뻗대지만은 진짜 죽게 됐으면 우린 다 살려주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들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람 기쁘게 상전에 비유 맞추는 거 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종이 돼서 하지 말라예요.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거 아직도 내가 고민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답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딱 정해놓은 거예요. 베드로들에게 그 공회원들이 불러가지고 재판을 하면서 이제 다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내가 너 풀어주니까 이제 예수 이름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좋은 마땅하냐? 너희들 말 듣는 게 마땅하냐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 이제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게 좋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 좋아요? 그걸 놓고 또 물어봐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라지 남편에게 종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라는 얘기지, 하나님 때문에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경외하고 마음으로부터 공경하라, 그것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얘기지. 말씀대로 지켜야겠다고 그냥 남편이 하라는 대로 내내 하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내내 하는,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여기서 순종이 아니에요. 상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무서워서, 아니면 그 사람한테 모가지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그 사람 마음에 들으려고 그러한 계산에서 내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본 말에는요, 이날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순종이라는 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하는 대로 하라예요. 말하는 대로 하라는 거는 사실 순종이 아닙니다. 지금 순종이라는 말은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라 그래요. 만약에 주인이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주인이 예수님 믿지 마라 하면 어떡하겠어요? 아니요, 우린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것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우리의 참 보스는 하나님이세요. 우린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 마음으로부터 섬겨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면 죽임 당하라도 돼요. 때리면 맞아라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때문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종이 비굴해져서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라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되 고난을 받는 것, 예수님이 죄 없지만은 핍박받고 채찍맞고 죽임 당하는 거 누구 때문에 해요? 아버지 뜻 때문에 해요. 내가 매맞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맞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갇히는 것이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죽는 거예요. 요셉이 항상 하나님이 동행한 자예요. 근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동행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히고 금방 풀려나오지 않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보여주셨는데, 형제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리지요, 오해받아서 범죄하지 않았는데 거꾸로 죄를 뒤집어 쓰게 되고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풀려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전에게 순종했더니 아, 상전이 알아줘서 나를 올려줬다, 그런 거 기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 결과 어떠한 대우를 받든지 간에, 인정함을 받든지 오히려 더 미움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기쁘게 하려고 비웃마치는 그러한 비굴함과,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자기 계산으로, 아니면 두려워서, 그런 걸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부터 주께 섬기듯 하다. 자기 잣대, 자기 헤아림 버리지 않으면 우리 이거 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높이신 그 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거 되지 않아요. 마음으로부터 안 돼요.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종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라는 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존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나옳다 합니다. 우리가 서로 나옳다 할 때는 하나님의 지금 임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것을 하고 있든지, 정말 사랑하든지 싸우든지 무슨 미워하든지,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내 마음을 보고 계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왜 하는지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하는지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사실 그분의 그 눈동자, 그 시선, 그 임재를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집에 큰 어른을 모시거나 아주 높은 분을 모시고 있으면 모든 그 행동에 어떻게 하겠어요? 절제하고 근신하고 뭔가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마음 안에 왕을 모시고 살고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큰 어르신을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친정 부모님들하고 쭉 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제가 그 아이들하고 동네 사람이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시선도 있었지만, 동네 사람들 앞에는 나는 유일한 한국인이요, 유일한 뭐예요, 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걷는 것도 소리치는 것도 뭐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다 나를 크리스찬으로 보고 있고 또 한국 사람으로 보고 있으니까, 내가 한국 사람을 한국을 항상 등지고 살았고 크리스찬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왜? 그 사람들은 다 모르고, 그 사람들은 다 일본 사람인데 나만 한국 사람이고 나만 크리스찬이니까. 그 훈련은 저에게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교회 가서 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크리스천끼리 한국 사람끼리 전쟁터예요. 아, 여긴 빛끼리 싸우네. 한국 사람끼리 경쟁하네요. 일본 사람 속에서, 세상 사람 속에서 나는 내가 빛이요, 내가 한국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고서는 그거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그게 저의 그 뭐랄까 정체성이었는데, 미국 가서 이민사회 들어가니까는 그냥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하고 살면서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제게 많이 유익됐냐면은요, 아주 자질구레한 생활에서 제가 어른이 아닌 것. 우리 아이들하고 저하고 하면 제가 엄마잖아요. 제가 어른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할머니인데, 그래도 제가 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야 그래요. 그리고 이름 부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그냥 어른네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누가 야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부모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름 부르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제게 삶에 유익했어요. 저보다 항상 어른을 모시고 사는 거, 모든 행동에.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어디 가든지 들어든지 말을 안 하고 왔다 갔다 해도 저는 엄마 아버지한테 항상 말해야 되고 또 허락 받아야 돼요. 물론 별로 노 안 하세요. 그래서 꼭 정말 들어갈 때 나올 때 인사해야 되고 그 해야 되고, 식탁이나 모든 생활에서 아주 자질구레한 것에서 그분들과 저와의 그 어떠한 관계라 그럴까, 저희 아이들한테라도 부모 앞에서는 야단치거나 큰소리 내거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시어머니 모시고 있고 뭐 하면은 어떻게 시부모 앞에서 우리가 누울 수 있어요? 아프지 않은 나는 못 누워요. 허리띠를 펴고 이 뭔가 풀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삶의 24시간의 긴장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영적으로 제 삶에 참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저를 괴롭히는 분들이 물론 아니세요. 그래도 제가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안 하는데 가장 유익했어요. 만약에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했으면 저는 말씀을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제삶 자체가 그러한 정말 어른을 항상 모시고 있어야 되고 또 밖에 나가면 어떡해요? 어디를 가든지 저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관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시장을 가거나 어디 가나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제가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존존했고 지금 이 사람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 계시다. 그만큼은 제가 이제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그게 익숙이 돼 있어요. 왜? 일본 사람들 앞에서 저는 한국 사람으로 크리스천으로서 단한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보고 있다. 나를 통해 주님을 보고 있다. 나를 통해 한국을 보고 있다. 그것을 항상 느끼면서 사는 거를 훈련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가도요. 정말 목욕탕에 가서 빨개 벗겨놔도 여기서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어떻게 나타날까를 생각 안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저에겐 참 유익됐어요. 사람이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어떠한 상전을 놨을 때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은 그것이 주님 아래라는 얘기. 우리는 상전 다 빼놓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아무 상전도 없는 것이 편해요. 누구의 명령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는 거 싫어요. 부모가 나를 보호해도 부모가 나와 다른 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내가 받을 건다 받고 부모 말 듣기는 싫어하는 것이 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너한테 정말 다 빼서 다 공급해서 다 해줬는데 우리는 부모에게 주는 거 계산합니다. 그러한 우리들, 부모는 젖을 얼만큼 먹였고, 얼만큼 기저귀를 갈아줬고, 어떠한 그 시간을 너를 위해서 썼고, 어떠한 물질을 너를 위해서 썼다는 것 계산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부모에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계산하고, 그거 난 이거 해줬다를 잊어버리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부모도 공치사하고, 부모도 그거를 나중에 자꾸 외웁니다. 그러면은 결국 정말 악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역시 부모 자식 간에 부모는 준자고 자식은 받은 자예요. 상전이 있으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24시간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 속에서도 그걸 하는 건 사회적인 어떠한 삶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든 학교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아니면 길을 가든 동네 어디에 있든 내게 주님의 눈이 계시다. 내 위에 주님의 어른 대신 주님이 계시다. 그리고 주님이 보고 계시다. 어디를 내 마음을 보고 계시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그대로 아멘 하면은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냥 마음껏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그렇지 않은 것을 계속 죄로 비춤받는 거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비춤받는 일 없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거 맨날 비춤받아요. 그래도 그게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하게 하심 앞에 우리가 그 능력 안에 살수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지 않은,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마음이 꺾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구부려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마음이 작아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마음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 외에,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잠깐만요 뭐 이러는 그런 그 나의 그 많은 얘기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토해내는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빛 가운데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빛에 비춰지면 책망함으로 그것이 죄로 드러나지만, 그러나 왜 성경은 우리에게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우리를 수정하고 하나님의 의로 훈련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언제든지 나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수정시키는 거예요. 나 옳다고 안 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행해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로우신 그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도 알고 죄도 깨닫고 죄도 고백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토해낸다는 것은 죄를 버린다예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거 토해 나오면 다시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토해내는 것도 다 더럽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근데 토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토하지 않죠. 배가 아프고 속이 아프고 막 힘들어가지고 토하는 거 아니에요. 안 토해지면 억지로라도 그거 토해내면 시원하잖아요. 토할 것을 토하지 않으면은 힘들지만 토할 것을 토해내면은 쉽다고요. 편해진다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뭐든지 우리의 행함, 우리의 마음의 행함, 마음의 동기, 마음의 자세,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의 이와 같이 공갈을 그치라. 협박하지 말아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럼 너 말 안 들으면은 이거 안 줘? 밥 안 줘? 너 가둘 거야? 뭐 할 거야? 뭐 해요? 선생님들이 공부 숙제 안 하면 뭐 안 하면 때리고 뭐 할 거야? 그 자체를 하게 하는 그것만을 두려면은 우리는 무섭게 하면 됩니다. 채찍질 하면 되고요. 이 뭐지 말과 소를 다루듯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말과 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채찍이 가기 전에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숙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을 들으라, 경청하라, 아니 오히려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상전들은 아까 자식보다 부모가 더 어렵다 그랬어요. 사실 종보다 상전이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는 권위가 주어졌는데 그 권위를 명령하고 협박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취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데 쓰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는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왜 자녀 보고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라는 말이 나오느냐 하면요, 부모는 자식에게 먼저 베푼 자라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녀는 받은 자입니다. 우리 지금 상전 얘기가 나오는데 상전들은 하나님에게 권세가 주어졌는데, 권위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그 종들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종들을 하나님이 맡긴 양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맡았으니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는데 먼저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근데 종과 그 노예를 보면요, 노예는 모든 일한 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맘대로 할수 없고 그 자기 일한 모든 것, 그 것이 다 상전의 것이 됩니다. 주인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주인에게 속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종에게 필요한 거다 예비해서 다 줘야 돼요. 먹고 사는 것부터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모든 일생의 삶을 다 보장해 주는 게 상전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러한 종과 그러니까 노예와 주인의 관계보다는 보통 뭐 회사와 직원들 아니면 사회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권위 그런 것 갖고서밖에 우리가 지금 생각을 못 하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거절하면 거절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일안 하고 살겠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옛날에 그 주인과 노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과 자기 삶과 자기의 가족관계 모든 것이 다 주인에게 이렇게 속해져 있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종과 노예를 이렇게 구분해서요. 종은 자기가 그만둘 수도 있다, 거절할 수도 있다. 자기가 마음으로부터 섬기는 거고 노예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팔고 살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종과 상전의 얘기는 사실 노예와 주인 얘기로 나와요. 영어로도 servant라고 하기보다는 slave로 나옵니다. 일본말로도 그냥 노예고요. 주인은 그냥 master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가졌다. 뭐 부모가 자식을 가졌다. 그것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나한테 맡겨주셨다. 가정 안에 맡겨주신 게 자녀라면 사회 속에서 직책으로 맡겨진 것은 지금 그 종이라는 형태로 맡겨졌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되, 그 사람들이 일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 그 상전이 많이 취하지요. 취하지만은, 노예가 일한 것이 상전의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노예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이가 너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격과 그것을 준 거는 아기 태어났을 때다 줬대요. 그러니까 네가 준 것, 걔를 위해서 수고한 것 계산하지 말래. 넌 받은 게더 많으니라. 그 아이들은 의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 아이 자체를 맡겨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빵긋빵긋 웃고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수고한 만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기쁘고 위로함을 얻고 그 즐거움을 가진 거 그것을 어려서 다 받았다 이게 너희 다 받은 거는 왜 잊어버리느냐 그러셨어요. 노예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일한 거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협박하고 공갈하지 말아요. 그들을 사람 대접해라. 그들을 너와 똑같이 대하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대하라. 너의 형제로 대하라. 너의 자녀처럼 대하라. 너의 식구처럼 대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아까 그랬어요. 어른이 왜 어른이 또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의 부모입니다. 그래도 저의 아이들의 문제를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저만 혼자서 결정하는 일이 없어요.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남편한테 알리고 남편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꼭 허락을 받아요. 제가 어디 가고 오고 하는 것도 일일이 다 그렇게 하지만 저희 아이들의 문제도 다 일일이 보고해요. 그래서 저희 집엔 숨겨지는 게 없어요. 어떤 때는 아이들이 저만 알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허물이라 덮어줘야 되는 것 같으면 제가 하지만, 그러나 이게 식구끼리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벽이 생기고 끊어지겠구나 하면은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주 안에서 공동체예요. 감추어져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드러나서 좋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감추어져서 회칠해서 서로 적당히 간격을 두고 생활합니다. 그러나 주 안이라는 건, 한 식구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그렇지 않듯이 가족들은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다 들통나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주 안에서의 식구라는 거는 마음 안에 죄가 다 들통나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부가 서로 숨기고 부모 자식 간에 숨기고 집안에서도 서로 많이 숨기고 가리고 삽니다. 그래도요, 주 안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돼요. 주 안에서라는 거는 우리의 육의 본체가 다 똑같고 본성이 똑같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똑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뭐예요? 서로 돌던지지 않고 서로 자기 눈에 들보가 빠지는 것이지 형제 눈에 티를 볼 때 아, 내 눈에 대들보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들보를 먼저 씻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를 고백하게 돼서 내 눈에 들보가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형제 눈에 티를 보는 것도 내게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죄 없는 자 먼저 돌던지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돌던지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주 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전이든지 종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다 주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상전이 다 하늘에 계시니까 그분은 외모로 사람 취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 앞엔 상전이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높고 장로님이 고담이고 뭐 권사님 그렇고 집사님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나는 평신도예요 그래. 아니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건 교회 안에 똑같은 거예요. 교회의 직책은 권위직이 아닙니다. 역할이 다른 거고 하나님의 세우심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우심은 배치와 역할인 거예요. 우리 눈에, 아, 우리 몸에 역할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거는 한 군데 딱 있지만 피나 그런 거는 맨날 뺑뺑 돌아다녀요. 근데 피가 다니려면 혈관이 있는 거고 신경이 수도 없이 가늘게 우리 전 몸에 뻗쳐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 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도록 그 죄의 법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하고 있어요. 육체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 마음을 다스리시면 그 마음의 왕이 되시고 그 마음의 그 통치자로서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을 이긴다 그럴까? 내 마음의 그 지배자가 되시면, 내 마음이 버려지면, 그 다음부터 하시는 일이 뭐냐? 내 생각의 가치가, 내 생각의 그 생각을 자꾸 부인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는 새 마음이 주어져요. 그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마음에, 근데 우리가 갖고 태어난 마음은 딱딱해요.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노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뭐 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노부터 하듯이. 뭐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우리들이 노를 많이 해서일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갖고 태어난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노입니다. 말씀이 오라도 잠깐만 기다리세요든지 지금이 나는 뭐 딴 게 급해요 아니면은 그 말씀 아주 아예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디 있느냐? 내 말만 있도다예요. 그러나 외모로 취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유능하고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아니고 건강하고 아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정말 뭐 이쁘고 믿고 뭐하고 상관없어요. 장애인들 중에 지체장애 중에 완전히 얼굴이랑 모든 게 그 일그러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정말 가엽다고 해야 될지 그런 어떤 위로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생긴 것 자체가 우리 눈에 볼 때 다르게 모습이 그 참 어렵게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들은 역시 반응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가엽다까지라도 있는 거예요. 딱하다까지도 있는 거예요. 사랑스럽다가 안 돼요. 누가 어른네는 다 이쁘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어른 때도 이쁜 어른네는 미운 어른네 있다. 그래요. 우리 눈에 잣대는 그런 거야. 이쁜 사람 있고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장애 아이를 그 장애자를 사랑하는 자의 얼굴에 그 눈에는 그냥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그 전에 어떤 그 다운증 아이를 가진 엄마를 만난 일이 있어요. 그 아이가 그 다운증 환자들만 가는 그 시설에 가다 안 웃는데도요, 교회 오면 웃어요. 근데 그 아빠가 그 아이를 태어났을 때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아이가 이제 장애자 아이가 태어난 것에 쇼크를 받아서 그 아이를 안아주지를 못한대요. 근데 그 엄마는 그게 슬퍼요. 근데 그 엄마는 봐도 봐도 이쁘대요. 봐도 봐도 사랑스럽대요. 그것은 마음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사랑스럽다, 예쁘다 하시면 우리가 어떤 그 모습, 어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너도 나도 외모를 취하는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그 외모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잣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외모를 변형시켜 갑니다. 화장하고 옷 입고 머리 뭐 이렇게 하는 거에 이제 도가 더 지나쳐서 이제 그거를 고쳐나가요. 몸을 깎아나가고 굶고 그래가지고 S라인이나 뭐나 그러면서 지금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데 우리 마음의 중심은 무엇으로 까득하냐? 썩은 것으로 까득하고 시기로 까득하고 허황된 것으로 까득하고 정말 세상 것으로 까득하다면 오늘 이 상전과 종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속에 들어있는 것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꺼집어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다른 것들 다 꺼집어내주기 원하고요. 그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언제든지 내 하지 못하는 것, 나의 삶 속에 나의 사회생활 어디든지 주님의 시선, 주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던 그러한 모든 것들 다 오늘 씻음 받고요. 보혈의 그 은총 아래서 우리가 오늘도 구원의 날 은혜에 대해 그 감사함과 감격으로 주님 사랑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감사합니다. 보지 못하던 내 내면과 생각을 보여주시고 그 속에 감추인 죄와 허물들, 더러운 것들, 상한 것들, 정말 악하고 딱딱해진 것들 다 비춰주시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못 보던 거 봤습니다. 깨닫지 못하던 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누릴 수 없는 것 그 은혜를 누립니다. 말씀을 감사드리며 그 말씀이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또 온전케 하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